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 삶의 시간의 흐름을 바라보는 기준이, 관점이, 시선이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교회력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우리의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우리가 1년을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을 보면 부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부활을 사모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을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단어가 은혜가 돼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있게 될 줄 믿는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확신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길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바울이 사모했던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한 가지만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 부활이 뭐가 좋으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몸과 그리고 부활하여서 입게 될 몸을 이렇게 비교하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해서 우리가 입게 될 영적인 몸, 영적인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다.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또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몸, 이때 몸은 단순히 어떤 육신을 넘어서 우리의 정신까지 포함하는 인격적인 존재를 얘기해요. 나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나는 비천한 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권세를 누려도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확신을, 부활의 그 소망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성경에 뭐라는 건 비천한 몸이라 그래요. 지금 뭐 중국의 시진핑이라고 하는 주석이 황제라고 얘기할 만큼 강력한 권한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땅에 그 어떤 힘과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 천국 소망이 없는 자는 다 비천한 몸인 거예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우리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며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이신 분이다, 이 믿음꾼 갖고 살아가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바로 영광스러운 인생,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을 이미 비추고 있기 때문이죠. 믿습니다. 또 이 땅의 몸은 약한 몸이에요. 약하다는 것은 병들기 쉽고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그 몸은 강한 몸이에요. 육신이 더 이상 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더 이상 죄악의 유혹도 있지 않냐는 그런 범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 이와 같은 이 부활, 이 부활을 바울은 사모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해요.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옷을 입듯이 입는다고 얘기해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영광, 영적인 몸이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옷을 입듯이 우리에게 입혀진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조금은 젊은이들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지금 보여지는 이제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보여줘 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젊은이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이언맨. 아이언맨이에요. 그 저 영화를 저는 이제 뭐 짤막 전체를 다 본 적은 없었는데 이 영화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인즉 어떤 사람이 저 아이언맨 수트 저거를 입기만 하면 초능력자로 슈퍼맨으로 바뀌어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간에 그 사람이 연약한 육신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입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저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수트를 입기만 하면 하늘을 날기도 하고 그 어떤 사람도 당해낼 수 없는 천하무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화에만 나오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게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떤 얘기가 되냐,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줬던 그거 한번 좀 보여줘보세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입는 로봇이라는 거예요. 입는 로봇, 입는 로봇이에요. 자, 입는 로봇이 없을 때 장에 눕던 사람이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노인이었던 분이 힘도 별로 없는데 저 척양어는 로봇을 내가 입게 되면 힘을 받아요. 일어서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요. 걷지 못한 사람이 걸을 수가 있어요. 무거운 것도 들 수 있게 돼요. 이게 지금 저건 영화가 아니고 아이언맨은 영화랄지라도 저거는 영화가 아니에요. 실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이렇게 듣냐면 인간의 문명의 발전이 이렇게 인간의 문명의 발전에서도 연약하고 약한 우리 인간의 몸에 저렇게 로봇이라고 하는 착용 로봇을 입게 되면 그 사람이 강화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줄 그 몸은 우리를 여러분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몸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영광의 몸이 그 영광을 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정하신 부활의 시점에서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것을 맛보게 하세요. 네,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영광을 맛보며 살지어다. 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이걸 할 거예요. 근데 그 부활,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이 몸이 썩어 없어질 밖에 없는 우리의 몸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부활의 영광을,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만 가지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 주일날 보셨던 것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났던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오늘 말씀 36절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세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여러분 20장을 보면 제 제자들이 물을 꽁꽁 담그고 있었어요.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죠.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제자들에게도 가만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첫째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문을 꼭꼭 걸어 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때로 문을 걸어 담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두렵고 힘든 나머지 내 마음의 문을 열어 담그고 또 실제로 내 방에서 나오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그 이 생활의 영역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문을 꼭꼭 걸어 담굽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하세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샬롬이죠. 샬롬.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시는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에는 두 번 연거푸 인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의 축복은 무엇이었는가?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뭐냐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가슴에 손을 하고 한번 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기도하길 원하는 그 한 분을 생각하면서 한번 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부터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평강을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사실 때에 당신의 능력으로 병을 치료했던 한 여인, 12회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주님께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강 속으로 들어가라. 축복하셨습니다. 네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죄사함의 은혜를 갖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기를 찾아와 향유를 부었던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러 오신 주님, 그 출생부터 그의 인생의 곳곳에서 병을 앓고 있는 자, 죄악의 굴레 가운데 있는 자, 그 모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평안을 선포하셨던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샬롬,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 근심 투성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생각을 지켜주마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놀랍게 임하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처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평안을 줍니다. 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돈 쌓아두고 있으면 마음 든든합니다. 위로가 되고요,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돈 없으니까 불안하죠. 힘 없으니까 우리가 쩔쩔매잖아요. 세상도 평안을 준다니까요. 그러면 세상에 주는 평안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오늘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세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세요. 세상의 어떤 평안도 사람도 그것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세상에 주는 평안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 평화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 주님은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두려움에 빠진 나를 찾아오셔서 사망을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얘기하시고 부활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을 때 그 평강이 어떻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선포하셨던 이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그 믿음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그 믿음이 아니고선 결코 살 수 없는 우리들은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평강을, 그윽한 평강을, 영원한 평강을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평강을 누리면, 그 평강이 선포가 나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죽었던 우리의 영혼도, 낙담했던 우리의 마음도 다시금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와이 군도 중에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어요. 하와이 가보셨어요? 하와이 하면 생각나는 거 훌라춤 있죠? 훌라춤? 네. 근데 이게 그 하와이라는 그 섬이 1959년에 이제 미국의 나라로 편입됐는데 그 이전에 1950년대에 하와이 군도, 그러니까 섬 여러 개의 섬이 이루어진 그 군도라고 하죠. 거기는 뚜렷한 대조가 있었어요. 첫째, 자연환경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의 촬영 장소가 됐던 게 그 하와이 군도 가운데 카우아이라는 섬이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그 대자연의 그 경관이 신비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촬영지가 될 만큼 큰 아름다운 섬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 아닌 거예요. 거기에 사는 사람은 너무 지옥과 같은 거예요. 왜 지옥과 같은가 하면 그 섬에서 또 벗어나기도 어려운데 거기에 그 섬 주민들은 카우아이라고 하는 섬은 지독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주민 대다수가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학교 교육조차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청소년 비행이 심각한 건 뭐 말로 할 수 없고 심각한 수준이고 미혼모 뭐 이런 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러니까 카우아이라고 하는 섬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 인생을 예약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얘기하는 정도였어요. 대자연의 아름다움 너무한데 그곳에 사는 사람은 지옥 같았어요. 자, 그런데 이 섬에 1954년 미국의 본토에서부터 심리학자 그리고 사회복지사, 소아과 의사, 정신과 의사들 일군의 학자들이 거길 가요. 그리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였어요. 그 프로젝트는 뭐냐면 1955년에 태어난 833명의 신생아를 어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 가까이를 20년 동안 추적 조사하는 연구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물이 1971년 카우아이 아이들이라는 책으로 나왔어요. 그 내용은 사실상 그 야심찬 계획으로 시작됐지만 크게 뭐 예측과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결손 아이들 가정일수록 학교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 부모의 성격이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 등등등등등등. 우리가 오늘날 보면 뭐 뻔한 이야기들 결과물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에미 워너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 연구 별도 연구를 해요. 예. 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건 뭐냐면 그 나쁜 환경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나쁜 관점, 부정적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에미 워너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 가운데서 가장 안 좋은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 고위험군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201명을 별도로 추적을 조사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그 가운데 72명이 이 아이들이 거기에 비행 청소년도 없고 성격도 너무 밝고 명랑하고 성격도 좋아요. 공부도 잘해요. 예를 들어서 마이클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는 엄마가 16살에 애때는 이불계 소녀였어요. 태어날 때. 그러니까 엄마가 16살짜리야. 아빠는 19살. 필리핀계 아버지. 그리고 2kg밖에 되지 않는 미스크로 태어났어요. 10살 될 때는 아래 동생이 셋이나 있었어요. 엄마는 20대 때 아이들 다 버리고 자식들 버리고 섬을 떠났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하고 맨날 다투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아이는 야, 뭐 약물 중독자, 우리식으로 하면 본드하고 뭐 이렇게 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이게 비행 청소년이 돼야 돼.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격도 얼마나 밝고 명랑한지 몰라요. 명랑 소년이었어요. 공부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전교 10등 안에 들고 그랬어요. 얘는 SAT라고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수능, 미국 수능에서 전국 10위권 안에 들고 공부도 굉장히 잘했어요. 자, 이상하잖아요. 같은 환경 속에서 있는데 그것 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 왜 얘는 다르냐 말이에요. 왜? 남은 그 이에 한 명이라면 예외적이라 생각해요. 72명의 아이가 그랬어요.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 72명이 이 마이클 아이처럼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잘 자란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에미 워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그것은 이 아이들의 예외 없이 지니고 있던 공통점이 하나 발견한다. 그것은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랑하는 어른이 한 명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결과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한 명만 있으면 그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낙인 찍혀지고 학자들은 다 그렇게 연구조사했는데 보니까는 내가 힘들 때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사람 어른 한 명이 옆에서 지켜봐주고 힘내라고 격려만 해주면 그 아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같은 데서 또 천국을 산다는 거예요. 난 이 결과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 여러분 어떤 분은 지옥 같은 인생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아갈까요? 한 명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 명이요. 적어도 한 명을 만나면 그 사람은 비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 한 명이 여러분 그 한 명이 인간도 한 명이 어떤 아이가 너 그러면 안 돼. 때로는 직책도 해주고 그 아이를 품어주고 하고 있으면 그 아이가 잘 자란다는 거예요. 잘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 얼마나 힘드니?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여러분이 문어체적인 얘기 뭘까요? 너 얼마나 힘드니? 내가 너 다 알아. 이런 얘기잖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음성 한 번만 듣기만 하면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이 이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나와서 듣기만 하면 우리는 여러분 결코 이 세상 가운데 결코 나고자 하나 실패자가 되지 아니하고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면 내 주변에서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 살아가 주세요. 특별히 이 자리에 교사하시는 분들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교사하시는 분들 그 한 사람이 좀 대해주십시오. 요즘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의 환경을 보세요. 이게 나랍니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 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사들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뭐 어린아이들 와가지고요 예배 한 시간 드리고 공과 공부 30분도 안 해요. 예? 추석 부르고 보면 얼마 안 돼요. 이게 교육이 될까? 회의가 될 때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자랐어요. 여러분 제가 자랄 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지금과는 달리 어마어마한 시설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선생님들 밑에서 제가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열악했어요. 지금보다 더 열악했다고요. 지금도 어느 교회는 계단 공간, 그의 말로 이 계단 공간이라는 게 원래는 순차적인 공간이라는 의미인데 계단에서 공부해. 계단에서 이 공부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런데도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의 역사, 이게 그 아이들을 살려드라는 것이죠. 특별히 교사 여러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왔을 때 환경 가운데 이게 될까라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 아이 손잡고 한번 축복해준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진심으로 한번 해주세요.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그 아이가 달라집니다. 그 아이가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례를 제가 주일날 또 한 가지 또 사례를 얘기할 거예요. 이 예고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주일을 기대하시고 주일을 축원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변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주일날 예배 때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님도 악수 한번 하는데 일주일에 뭐 장로님들은 좀 자주 만나지만 성도님들 제가 얼마나 많이 뵙겠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이 있어요. 악수 한번 하는 거, 손 한번 잡아주는 게 목회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 순간만큼이라도 내가 그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라고 진심을 담아서 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강을 내가 정말로 그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손 한번 잡아주면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 한번 손 한번 주세요. 주님의 평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진심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가지고 한번 뭐 동성끼리 여자분끼리 남자분끼리 한번 이렇게 포옹해 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봐주세요. 예, 네. 참 잘하셨어요. 네. 두 번째는 예. 네.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안을 주셨어요. 네, 두 번째 이 제자들은 의심도 있었어요. 의심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 38절에 이런 말씀이죠.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라냐. 여러분, 두려움과 의심,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닐까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냐, 어찌하여 의심이라느냐. 자, 두려움은 조금 전에 했으니까 의심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제자들이 계속 그랬어요. 지금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마가복음 4장을 보면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래,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옵니다.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배가 가라앉게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면서 하는 말,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거를 돌보지 않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네.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 그러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셨던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제자들은 그렇게 잘 안 변했어요. 그 예수님이 옆에서 기적을 보고 있는데도 그렇게 잘 안 변했어요. 두려움과 의심, 그들은 여전히 의심이 있었어요.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거든요. 특별히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얘기에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예, 네, 긴가민가. 오늘 말씀의 실적에 36절 이 말할 때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 두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부활하셨다니까. 그런데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그지 현장에 나타났는데도 이게 놀라가지고 이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의심이 있어요. 보여줬는데도 의심이 있어요. 아직 안 믿었다니까 기뻐하긴 했어요. 보면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또 의심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요. 교회 오면 좋아요. 근데 여전히 의심도 있어요. 아멘하고 다멘이라고 아니에요. 설교하는 것마다 여러분들 다 아멘으로 받아야 마음속으로는 잘 안 믿는 것도 있어요. 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돌아서면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사람들, 우리 제자들을 어떻게 그 의심이 변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게 됐네, 믿게 됐는가? 오늘 저는 그거를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제자라고 생각해,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자, 봐라, 내 손과 발을 봐라, 내가 부활했다니까. 못 믿겠니? 만져봐. 그래도 이게 긴가민가, 이게 내가 우리가 귀신을 보는 게 아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거기 무슨 먹을 거 있느냐라고 해서 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어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면서, 봐라, 내가 지금 먹고 있잖니, 헛개비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생선 한 토막을 이렇게 드시면서, 봐라, 내가 헛개비가 아니라 살아났다니까, 그걸 보고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라고 안 해요. 특별히 누가 보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 다음에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있어요. 44절에 나오는 모세율법가라는, 우리가 말하는 모세오경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성경의 구약 모세오경을 제외한 선지자서들이 있어요. 선지자서들. 자, 그리고 시편이란 말은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 잠언, 시편, 이런 지혜문학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라는 얘기예요. 구약 전체가 바로 나를 가르치고 있다. 말씀을 풀이해 주세요. 말씀을. 성경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45절. 우리 한번 4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자, 보세요. 예수님이 구약의 인경을 통해서 구약은 다 나를 가리키는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달았어요. 이 얘기가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이랬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애가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얘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인 걸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마음에 이게 더디 믿느냐 하시면서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그들에게 모세부터 시작해요. 이 구약에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랬을 때 이 두 제자에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누가 보면 24장 3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했던 말이에요. 이 사건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 즉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났지만 보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풀어주시자 그들에게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깨닫고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났어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그대로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누가복음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몸으로 나타내도 제자들이 긴가민가더라. 그런데 그들이 믿을 수 있었던 건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랬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을까요? 뭐 물론 충분히 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런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한번 우리 안 믿는 남편에게 한번 좀 나타나 봐 주세요. 그래서 빨리 좀 믿게 좀 해주세요.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보이는 게 보여서 믿는 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는 것이 효과가 있지만 그거는 지속적이지 않고 절대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건 뭔가? 내 마음이 열려서 성령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이시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승천에 계셨으니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고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고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뭘까요? 부활의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 내 눈앞에 나타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 나가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여 주실 때 내 마음이 열릴 때 우리에게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셨습니까? 가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성지순례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적인 신앙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뭐 아마 다 들어가면 다 믿음 좋아지게 잠깐의 약발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성지순례 가서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실망도 많이 했어요. 겟세마네 기도라고 해서 낮에 한번 가보세요. 겟세마네 동산. 이게 철조망 치워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은혜가 안 됩니다. 비아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셨던 길 낮에 가보세요. 상인은 꽉 차있단 말이에요. 원달러 왔다는 이거 1달러라는 거예요. 아무런 뭐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직접 가보지 못했어도 주님이 거니셨던 갈릴리 바다를 해방가를 거니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수만 킬로 떨어진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기도하고 하시고 주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깨달으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내 생명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48절 한번 읽어볼게요. 4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이라는 거 바로 앞에 보면 예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서 고난과 부활, 그리고 주님 믿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회개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복음이에요.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회개해라. 이 내용이에요. 이 모든 일을 증인이 되래요.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 본 거, 듣고 한 거를 나가서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본 것,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영광, 그리고 이 주님만을 믿고 회개할 때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마음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살 것을 성경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평강을 주신 주님, 의심 대신에 확신을 주신 주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복음서 다 뒤져보세요. 동일하게 뭐가 나오는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평강 주시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이제 나가 세상에 나가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될 것을 요청하십니다. 복음서 마지막마다 다 그래요. 여러분 그 증인을 살고 계십니까? 부활절 지난 지 5일 됐어요. 부활절 빠이빠이 내년에 봐요.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예수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치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증인이라는 단어 헬라어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순교라는 뜻도 있어요. 영어 마르터라고 하는 M-A-R-T-Y-R이라고 하는 이 순교자는 영어는 마르티스라는 헬라어 세웠어요. 증인은 순교자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목숨 걸고 하라는 얘기예요. 목숨 걸고. 물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음 증거할 때 다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얘기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주시고 진정한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보낼 때는요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을 지키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분은 방만윤이라는 분이세요. 혹시 이 자리에 방시성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방시성? 네. 19세기에 이 조선 땅에 평안북도 선천 땅에는 방시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집성천이 있었어요. 거기는 방만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누가 초청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영접해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조상 제사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뭐 한 150년 전에 예? 우리 이 조선 땅에서 예수 믿고 집성천으로서 이제 다 여기 가면 다 친척들이잖아요. 다 친척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촌 뭐 육촌 다 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만 예수 믿는다고 제사 안 지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조상도 모르는 나쁜 놈이라고 얘기해요. 박해가 온갖 박해가 있어요. 결국은 배척당했습니다. 집성천에 쫓겨납니다.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밭도 없고 논도 없고 아무것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사람이 뭐 땅을 하나 줘요. 근데 그 땅이라는 게 좋은 땅도 아니에요. 뭐 산 등성이에 있는 돌짝밭이었어요. 돌짝밭. 근데 이분이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돌짝밭이 옥토로 변하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돌들을 치우고 깨우고 일어나면서 그 부드러운 흙들이 나타나고 거기에 밭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풍성한 이 풍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해코지하는 이유도 있었어요. 그의 집도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으로 재난을 면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해코지하는 이웃들을 다 용서하고 그 정말 이 척박한 땅을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과 오직 성실함으로 일구어 나갈 때 그 돌짝밭이 옥토로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야, 저 방만준이에게는 누군가가 있구나. 저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그 방만준에게 그 사람에게 땅만 빌려주기만 하면 풍성한 대작 풍작이 나오니까 너도 나도 밭을 빌려줍니다. 그러면서 집성전 어른들도 방만준을 쫓아냈던 그 어른들도 다시 집안에 들여가면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귀하신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방만준의 손주가 누구지 아세요? 그 방만준의 손주가 방지일 목사네요. 방지일 목사네요. 이분이 1911년에 태어나셔서 2014년 돌아가셨어요. 2014년으로 우리나라 104세가 사셨어요. 그러니까 방만준이라고 하는 분의 아들은 방효원이셨는데 일찍 중국에 가서 선교하느라고 방만준은 할아버지 밑에서 방지일 목사님 어릴 때부터 이 할아버지의 그 기도와 그 신앙과 그 부지런함을 배워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20세기에 한국의 대표적인 목회자 나온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어보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과 다르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쫓겨나는 세상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쫓겨나는 세상. 그런데 그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부지런함으로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돌짝밭도 하나님이 옥토로 변하게 해주시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를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에 위대한 목회자와 선교사가 나타나고 그의 집안이 자자손도 축복받는 믿음의 가문으로 굳게 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1세대라고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역사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기가 막히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을 충만케 하여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고 평강으로 충만하며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감으로 주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